오늘 믿음에 대한 삶 세 번째, 오늘은 믿음을 증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증가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뒤에가 보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냥 복습부터 하고요. 자, 믿음과 신념. 신념은 믿는 겁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물론 어근은 똑같습니다. 어근은 똑같은데 전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념, 우리가 믿는 것, 이건 차이는 전혀 다른 것이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믿은 것은 자, 지금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적이고 적극적이고 명백하고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 거는 그 다른 거 틀린 걸 열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옳을 수가 있습니다. 옳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신념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근데 신념은 뭡니까? 행동이 아직 따르지 않습니다. 신념은 그냥 이게 옳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믿음이란 당신이 믿는 바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믿는 바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속에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뭔가 행동이 따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는다는 것, 이거 신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이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야 믿음으로 나가지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 신념은 우리가 믿음의 행로를,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출발점입니다. 이게 출발점을 믿음이라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는 일과 일이 믿는 것뿐이라면, 그냥 속으로만 믿는 것, 신념뿐이라면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행동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결과는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당장 결과를 얻지 못하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가지고 내 믿는데 왜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과정이 있다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가서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믿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는 삶을 많이들 산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 시간이 지나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 놓습니다. 믿지 못하게 방해를 놓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흔듭니다. 왜? 믿으면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시간이 필요한 그때에 어둠의 세력이 다가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으로 출발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예를 보겠습니다. 두 소경의 예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난주 우리 봤지요. 두 소경이 이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 따라 붙었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들은 채 많지 하니까 계속 와가지고 나중에는 어디 옵니까? 집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물었지요.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은 그들의 신념대로가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라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믿는 것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들에게 믿는지 여부를 물으셨지 너희의 믿는 것대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믿느냐? 믿음대로 이랬지 믿는 것대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구분하기가. 그런데 저 두 소경은 예수님이 꼭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고 오직 그분께만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뭐 했습니까? 믿었지요. 그 다음 뭐 했습니까? 행동했지요.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 그럽니다. 행동.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신경 안 쓰니까 어땠다고요? 끝까지 따라와서 집 안에까지 들어와서 도움을 구한 겁니다. 자, 이게 이걸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믿음을 증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의 신념에 근거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믿는 것에 근거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어디가 나왔는가 하면 물 위를 걸은 사건입니다. 물 위를 걸은 사건. 자, 베드로는 행동을 했습니다. 저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자, 베드로는 행동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저게 행동한 겁니다. 다른 열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다고요? 배에서 내렸습니다. 풍랑이 막 이는데도. 자, 그는 그것을 그저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저기서 보면 풍랑이 막 이는데 유령 같은 자가 지나가지요. 그래서 유령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발을 얹어놓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풍랑이 막 쳤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파도만 보이니까 쑥 빠졌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니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건져줬지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상상이 안 됩니다. 파도치는 그 호수에 그 갈릴리 바다에 지금 발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냥 여기 개울가도 발 내리기가 뭐한데 그렇지요? 예,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다고요?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배 밑으로 발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이 속에 주님이 뭐라 하시든지 그대로 될 거야. 이게 항상 있었습니다. 주님이 뭐라든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어. 근데 저분이 물 위를 걷는 거 보면 주님이면 나도 걷게 할 수 있어. 이게 딱 있었던 거예요. 순간. 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오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오라는 뜻이라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고 즉 물 위에 걸으신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걸어야지 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자, 오라는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나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뭘 의미해요? 움직여야지요. 베드로는 움직였습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를 걸었습니다. 아마 몇 발짝은 걸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아, 보았다는 말은, 자, 우리가 보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감각세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이 오감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감은요, 틀린 게 아닙니다. 아니, 가끔 우리가 헛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몽롱하거나 그러면 헛것을 볼 때 있지만, 저것은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실제 본 거예요. 파도를 본 거예요. 막, 이게 넘치는 파도를 지금 본 거예요. 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두려워졌죠. 이 베드로의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저 상황이 지금 거짓말이라 할 수 없어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주의 환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주변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울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만일 주변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초점이 뭐예요? 주변 환경을 거기에 초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변 환경을 초점 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님께 끝까지 갔을 거예요. 자,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무리를 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라. 그거 있잖아요. 그 말씀 그것만 계속 보고 거기에 초점 두고 달려갔더라면 파도가 치든 말든 건넜을 거예요. 자, 우리는 환경을 부정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야, 환경 그건 헛것이야. 아닙니다. 환경은 실제입니다.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어디 이상이 있대. 예, 그건 실제예요. 통증도 있어요. 그 실제입니다.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연약함과 질병을 내가 졌다. 내가 다 맞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통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말씀이 옳아요? 어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실제였어요, 저건. 자, 그래서 바람을 보고 사납게 휘몰아치는 그 바람을 보고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바람이 사납게 휘몰아쳤다는 말은 폭풍같이 강한 바람이 지금 불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산들바람 부는 수준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바람은 또 누구에게도 지금 불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만 불고 있나요? 예수님께도 불고 있나요? 예수님께도 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걸으셨어요. 무엇이 문제지요? 자, 주님께서는요, 바람 속을 걸으셨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하는 겁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담대하게 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졌다고요. 그래서 빠져버렸습니다. 자, 환경을 바라보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 가고 환경이 같이 엮여집니다. 근데 믿음하고 환경하고는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환경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초점을 두면 이미 우리 물속에 빠진 거나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속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한 계속 빠질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지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냥 나중에 나 천국 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원수의 괴계와 방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승리하는데 보이는 현상에 두려워서 안절부절 못하면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한 또 다르게 말하면 환경을 계속 보고 흔들리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안 볼 수는 없지요. 환경이 보이는데요. 우리 환경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걸 아 저거 허상이야, 저건 가짜야, 그 쳐다보지도 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환경. 예. 그러나 우리의 삶에 조건들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 환경의 권세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 오감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감이 우리에겐 진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풀어진다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요, 환경의 권세가 우리를 딱 사로잡고 있는 거죠. 환경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과 같이 걸릴 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고리 아래 우리 자신을 둬야 된다고요. 환경의 권세 아래 두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환경의 권세를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지금 베드로는 지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겠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야, 믿음 없는 자여. 전혀 안 그랬습니다. 믿음 뭐라 그랬어요? 믿음 적은 자여라 했습니다. 자,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말씀에만 초점을 두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믿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아마 하늘을 날지도 몰라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적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다면 아마 공중도 날지 않을까. 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면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더 풍성한 믿음을 가지면 더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냐 환경이냐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들 것이냐 환경에 순응할 거냐 환경에 끌려갈 거냐 말씀대로 갈 거냐 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를 붙잡으시니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자, 왜 의심했을까요? 답이 나와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떼고요.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고 환경에 그냥 온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고 환경에 초점을 두면요.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다운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침몰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환경만 보면 직장 생활할 때 환경 사람들이 따돌리고 무시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분위기가 안 좋아. 또는 내 실력이 딸려. 뭐 기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요. 근데 그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달려가면 승리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돈이 없는데요. 뭐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데요. 뭐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열어줘요. 또 재정이 파산될 상황에 있어. 근데요 가끔 보면 재정이 파산돼서 완전히 다 털린 사람이 다시 재기 시작해서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의 질병, 이미 질병이 들었어. 몸이 안 좋아. 근데 뭘 붙들 거냐는 거죠. 내가 지금 환경을 붙들 거냐, 상황을 붙들 거냐, 말씀을 붙들 거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고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응답하는가는 그것을 지시하는 권세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환경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뭐 했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지금 구성해놓은 이 사회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다. 나를 의지해. 내가 널 도와줄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누구 말씀이 옳은 거예요? 누구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혹은 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 분명히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떠오릅니다. 그럼 뭘 붙들어야 됩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동일한 사나운 무리를 걸으셨고 예수님이 동일한 바람 속에서도 서셨는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슨 뭐 추진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왜 의심하나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 주변에 많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읽어가면 알 수 있지요. 배워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뜻도 알아. 그런데 어떻다고요? 말씀의 눈을 고정하지 않으면 환경에 고정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한다는 거지요. 의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좀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지 좀 그렇습니다. 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은 우리가 믿는 바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거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아, 내가 믿는데 왜 그러지? 아니요. 사실은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대로 전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행동합니다. 앞에 열리든 안 열리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냥 순응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설령 당신이 그것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은 당신이 허락할 때에는 여전히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다가 환경이 허락해버려.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다가 환경에 맡겨버려. 환경이 빼앗겨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집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에 나가보면 엄청 뭐 정신없이 움직이지요. 또 세상 소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 벌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와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때는 막 아, 나도 그래 볼까? 나도 좀 저렇게 해서 좀 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잠시라는 거예요. 그건 안개 같은 거라는 거죠. 진짜 있는 게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길,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 뜻,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이. 그냥 앞에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낙심하고 내 편은 없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잠시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면 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리사를 보니까 아람나라 군대가 아무리 쳐도 포위해도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그를 보살피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들의 존재를 부정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지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조건들을 지시하고 명령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뭐가요?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게,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지요? 이런 말씀이 있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합시다.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지요. 먹고 사는 문제 그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들풀을 봐라, 새들을 봐라, 하물며 너희들이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통장에 돈이 떨어져요. 집세는 쌓여요. 청구서는 엄청 많이 밀려와요. 직장은 끊어졌어요. 어떨까요? 정신이 없지요. 이때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회가 후생복지 사업을 줄이든 말든 앞으로요 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국민연금 제도가 뭐 파산된 다음에 별소리 다 합니다. 또 경제 고황이 오든 말든 이자가 오르면 많은 사람이 또 힘들어하지요. 물론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이런 환경이 되기를 우리 원치 않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와요. 그러면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두려움과 염려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부정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것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존재의 조건들을 지시하고 명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나의 원천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원천이 되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동시키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행동이라고요. 내가 믿는 바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하고 내가 믿는 바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대로 근거해야지 육신적으로 뭔가를 헤아려보고 하는 우리의 머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막으셔야 합니다. 거기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 이 머리가 필요한 자리가 있고요. 그것을 올바른 때에 사용할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과 관계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으라고 하시면 그때 우리는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성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과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끈질김이 요구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여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냥 뭐가 탁탁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여야 돼요. 뭔가 실행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실행하면 결과가 오게 돼 있죠. 그때까지는 어떻습니까? 끈질김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두로에 사는 가나안 여인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방인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여자는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스라엘 지경 밖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왔습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그녀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두로 지역은 안 갔으니까 소문 들었겠죠. 자,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녀가 뭔가를 믿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그녀가 만일 자기가 예수님께 갈 수 있다면 그녀의 딸도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주변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살리고 혈류병자도 살리고 뭐 이런 소문을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내 딸도 지금 귀신 들려서 좀 힘든데 저 딸 문제도 저는 분이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받아들였고요.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예수님은요 아주 들은 척 만척 했어요. 그 수르보니의 여인 시돈 여인에게. 근데 그녀는요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왔고요. 자기가 믿는 바에 근거해서 계속 행동합니다. 왜? 저분께 분명히 해답이 있다. 저분은 도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왔다는 말은 행동입니다. 그녀가 믿는 것을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일을. 그녀는 그냥 믿고 있지 않고요. 그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다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 딱 얘기 들으면 오늘날 사람 같으면 벌써 눈꼬리가 올라가고 손이 허리로 가며 지금 막 삿대질할 기생으로 오지요. 근데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걸 알아요. 자기 이방인가 알아요. 그 이방인은 자기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그는 있을 수 없는 걸 알아요. 왜? 상종도 안 하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떻다고요? 그래도 저분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분만이.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분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 쫓아온 거예요. 아무리 막무가내도 방해를 해도 어떻다고요? 저분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달라붙은 거예요. 아무리 모욕을 해도 내쳐도 상관없어. 오직 그분만이 해답이에요. 그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크다 그런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저분만이 해답인데 저분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저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녀는 끈질기게 왔고요. 자기가 믿는 바에 근거해서 행동했습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몇 마디 하면 에이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 에이 되돌아가야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시돈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자, 왔다는 말은 행동이고요. 그녀가 그냥 믿고만 있지 않았고 그녀는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그걸 감내하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믿음이라고 했고요. 내 믿음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자기 지형을 떠나서 왔고 그것이 행동이고요. 와서 주님을 만났고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느라 말씀하신 후에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한계거든요. 자기가 하겠다는 그 선이거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게 그녀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믿었다는 내용이죠.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바로 거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방해가 오면, 장애가 생기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 되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예수님 찾습니다. 예, 안 되네. 그럼 다른 거 찾아봐야지 뭐. 쉽게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로지 그 길만 붙들었습니다. 자, 그녀는 자기가 믿는 것에 근거해서 행동했고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 했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근거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믿음의 길을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우리가 많이 그동안 들었는데요. 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게 믿음의 행동에, 믿음의 여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당시에는요, 목숨을 걸었던 시대예요. 핍박이 엄청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갔고요.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믿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포기한 겁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붙들라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붙들고 있지만 게으르면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게으르면 무너지는 거죠. 자,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고친 사례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이러면서 얘기해요. 자, 먼저 이게 변화산 사건 바로 뒤에 있어요.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주님이 올라가셔서 변화산에 있었는데 그 밑에 아홉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온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내려왔지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꿇어 엎드려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홉 명의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서 도와달라 했을 때 아홉 명의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도와주려고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자, 데리고 왔으나, 요게 지금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는 제자들이 그의 아들을 돕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온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6절, 20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여,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나왔어요. 자,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그 당시에는 좀 겸연쩍었잖아요. 창피스러웠잖아요. 근데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다른 데는 뭐라 그래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굶으면 귀신이 떠나간다?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아니에요. 그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식은 왜 하느냐? 금식은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때 자기가 제일 많이 드러나요. 자기 중심이 드러나요. 왜? 힘든데요. 힘든데 누가 도와달라 그래. 짜증나지요. 그 자기를 얼마나 붙들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뭐예요? 그냥 힘으로 살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약하고 그게 보여요.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귀신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 교도들은요, 진짜 금식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귀신 많이 쫓아내게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초점은 금식을 했느냐 기도를 했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을 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때 제자들이 종령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질문이고요.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게 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갈 때 뭐가 잘 안 돼. 그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믿는 것, 내가 믿는 건 많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있다 생각해. 근데 어떤 환경이 벌어졌을 때 그걸 차고 나가는 거는 믿음의 일은요, 행동이에요. 믿는 것을 붙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다는 건 뭐예요? 믿는 것을 붙들고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행동 부분은 어느 겁니까? 첫째로 그 사람이 아들을 데려왔다는 건 사실이고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데 예수님은 했어요. 예수님 꾸짖어 내쫓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아,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아니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내쫓았어요. 그것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귀신을 꾸짖을 때 귀신이 나갈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그러기에 믿음은 행동입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있지요. 자, 그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물었다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그들이 왜 자신들은 할 수 없었는지 물었는데 그 사실을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럼 믿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럴 때는 이렇게 비유해요. 어떤 남자가 의사에 가서 진지하게 의사 선생님 좀 뭐 문제가 있는데요. 뭔데요? 야, 나는 임신이 안 되지요.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그죠? 영화에 가끔 보면 남자가 임신하는 건 영화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건 우스갯소리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요? 분명히 자기들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는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자가 애를 임신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는 믿는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제자들은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못한 거예요. 자, 만일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은 그들이 능력이나 권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권세가 있었어요. 왜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이 권세가 있어요, 그들이. 근데 권세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이유인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겁니까? 했고 예수님은요, 능력이나 권세가 없기 때문이라 말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만일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했더라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가 뭐 안 되네. 그냥 멈춘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왜? 이번에 센 놈이거든요. 잘 안 나가. 예전에는 한 번만 하면 떠나갔는데 아, 이놈은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안 되네. 손들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에 그 얼마나 큰지를 몰랐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맞지요? 자, 귀신이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게 분명했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쫓아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음 같은 말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글쎄, 아무개 목사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대.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면 귀신이 나갔을 텐데 말이야. 혹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질병을 지고 가셨다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했는데 질병이 안 떠나. 이거 하나님 뜻인가 봐. 이게 뭐예요? 환경에 포기한 거예요, 이거는. 애쓰다가 애 안 되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네.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베드로와 아까 풍랑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아무것도 없어도요, 힘을 낼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좌절한다는 게 뭐예요? 낙심한다는 게 뭐예요? 의기소침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환경에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믿음으로 사역하지 아니한다면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역사되지 않습니다. 권세는 사용될 때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돈합니다. 말하는 것이 행동입니다. 이때는 말하는 것이. 그 귀신 쫓아낼 때 뭐라고요? 말하는 것이 행동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말하여도 될 것이오라고 그때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저 무화과 나무 말라 죽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요? 너희들이 말하여도, 뭐라고 말하여도, 믿음으로 뭐라고 말하여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건 어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하여도 이게 행동이라고요. 이게 말로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예. 너무 길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편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게 있고요. 말로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말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며 성경으로 대화하기, 이런 모든 내용도 다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뭐라고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올 때 뭐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도 물러갑니다. 환경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초점은 이게 분명히 뒤에 뭐가 있을 텐데 정리가 들렸네. 예, 하여간 믿음으로, 믿음은 행동이라는 걸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고 서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